호세아서 2장 13절에서 23절.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제목을 그날의 축복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잘 들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들이 그날이라는 특별한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미래의 어떤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다가오는 새 시대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기간, 시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18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그날에 대한 약속들이 나오죠. 하나는 동물 왕국으로부터, 동물 세계로부터의 그 오는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언약이 갱신될 때 오는 축복들인데 저주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죄와 반역 때문에 자연 환경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연계도 인간의 구속,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하게 구원되는 때가 언제일까 하고 그것을 신음하면서, 물론 그림 문어긴 하지만 자연이 신음하며 그 때를, 인간의 구속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이죠.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 지구 온난화 현상과 극심한 그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현 세상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굉장히 적실합니다. 너무도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다 포함하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 장가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혹은 정혼한다. 세 번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신랑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스라엘과 이를테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굳은 그 의지를 내보이면서 일종의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열거해요. 근데 그것이 뭐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들인데 신랑의 선물들은 공의 혹은 정의, 은총 또는 충성, 긍휼, 진실함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들은 결혼 생활에서 이제 아내가 누리게 될 복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이 물질적이고 세상과 이게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결착을 시켜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언약의 약속을 준 것 중에는 물론 물질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새로 장가드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이때만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이제 아내로 받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누가 먼저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먼저 자청해서 하신 일입니다. 신랑이 자청해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같은 호의와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응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깨어졌다면 뭐 한쪽에서만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을 정성껏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남편으로 알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불가 원칙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편의 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장가들여서 새로 살겠다 하실 때는 우상이라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잘 돌봐주실 것이다. 혹은 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뭐 그렇게 낙관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돌보시는 방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버리시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온 그날에 있을 축복은 다 바람직하죠.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복이 내 삶에 혹은 우리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온다는 말씀이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이런 약속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에는 서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킬 것이 있고 우리도 지킬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수 사항에 동의를 하고 지킬 것을 동의한 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은 깨어질 수 있어요. 한쪽 편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혹은 양편이 다 어길 수 있죠. 물론 예수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로운 성도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축복의 약속들은 우리가 막 하나님 등지고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에 있을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까닭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서 이제 주께로 이제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담긴 좋은 축복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복받기는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삶에 있는 우상 딴지들을 내버리는 그런 일에는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날의 축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나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랑을 보실 때는 그 신방이 있는데 그 신방에 없어야 하는 것이죠. 신부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상이 없어야 돼요. 신부의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되고 신부의 복장에서 우상 장식품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상이 제거된 후에 신랑을 맞이해서 동거를 하면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타국에 잡혀가기 전에도 여호와를 알았죠. 물론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안다, 여호와를 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고백했지만 그때 그들이 안 여호와는 뭐 바알신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백성의 물질 생활을 돕는 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신보다 좀 못한 것 같았어요. 고멜이 소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다녔을 때는 그들이 뭐 너무 애정이 많은 것처럼 되었고 자기를 위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뭐 그들은 원하는 것을 뭐 척척 들어주는 능력 있고 마음씨 좋은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그들은 자기를 이용만 하고 자기가 수치를 당할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시들 때도 속수무책했습니다. 고멜을 한동안 좋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처럼 내던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중요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버릴 수 없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 써먹고 버립니다. 그들에게 고멜은 특별한 여자가 아니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하나의 놀이개감 혹은 희생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은 처지가 됐어요.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지만 아수르 군대가 정작 쳐들어왔을 때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포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알신을 알고 보니 아수르의 신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무능한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신에는 공의도 없고 신실함도 없었어요. 고멜을 사랑하던 연인들처럼 바알신은 처음에는 영원히 자기가 살 것처럼 약속했지만 그에게는 그런 불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진실도 없고 투신이 없었어요.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 뭐 기름 준다 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다 거짓이었죠. 자연을 통제하고 풍작과 다산을 일으킨다는 바알신은 자신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위장했을 뿐이에요. 세상에 위장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위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참 잘 속아요. 교회도 복음을 전한다고 위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세속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늦게나마 뼈아픈 포로생활의 징계를 당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지금까지 따라다니던 세속의 우상들로부터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호와, 그런 여호와께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점에서 새롭게 알게 됐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밑에 깔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은 다 헛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불변의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주 성실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스라엘의 때문에 남편된 도리를 다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의 과거를 들춰내시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과거 뭐 좋을 거 없잖아요. 죄 많은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시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이스라엘을 다시 내가 받아줬다. 과거에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내가 그걸 다 용서하고 받아줬다 하는 사실을 자꾸만 내밀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복종하고 종처럼 섬겨한다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걸핏하면 바알을 섬겼던 여자라고 지적하고 약점을 붙잡고 괴롭히지 않았어요.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죠. 하나님 잘 알지 못해요. 약점 붙잡고 늘어지고 마음의 앙금을 품고서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때가 되면 들춰내고 그런 그 견잡지 않은 하나님이 답지 않은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렇게 기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아까 찬송할 때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예. 뭐 이런데 진짜 우리가 그와 같은 넘치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교인들이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내적인 것들이죠.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다들 황당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적인 투신과 신뢰에서 오는 기쁨과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많은 성도들의 한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죄인이 굉장히 죄책감이 있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죄인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너 이렇게 저렇게 나쁘다, 뭐 좋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 속이 얼마나 상한지 않았느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소리 안 하신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참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앙금의 자리에 용서가 있고 불만의 자리에 동정과 이해가 있습니다. 참사랑은 온갖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그 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공합니다. 참사랑은 준 것만큼 받아내리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잘해주고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놔라.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걸 받아내, 억지 받아내겠다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주고 또 주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내의 부정과 탈선으로 하나님께서 큰 참 상처를 입으시고 명예에 큰 먹칠이 갔지만 그래도 돌아오는 아내를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바다의 형벌의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줄 것이 뭐가 없겠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으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들까지 희생해서 내줬으니까 아들과 함께 더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절대치로 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고 넘치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제 이것이 바로 고멜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이죠. 세상에 바알신과 세상의 연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을 과거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했겠죠. 형식적으로 섬겼겠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너무도 피상적일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크게 일부분만 알지 몰라요. 그저 막연하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십자가 자체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이루실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늘 체험해 가면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들과 함께 아울러 주시는 여러 종류의 축복들이에요. 근데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깃들겠죠. 하나님께서 아들만 십자가에 내주시고 다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십자가의 죄의 용서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아들과 함께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넘치는 은혜를 성경은 주장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절실히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벌을 받고 더 이상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라도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죠. 사실 강물 같은 은혜를 아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하시고 훨씬 더 너그러세요. 이제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되죠.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로 잰 듯이 재어주거나 저울로 달아주지 않습니다. 당자들에게 아들과 함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끝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는 내가 당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탕녀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별, 뭐, 죄진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냥, 괜찮은 교인이다. 뭐, 괜찮은 교회 다닌다. 뭐, 난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궁한 체험 우리가 체험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만 달랑받고, 아들과 함께 오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들을 줬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을 준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있다. 아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들을 무한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얹어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참지 못하냐. 그런데 왜 나의 섭리에 관심이 없느냐. 왜 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왜 나를 바라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부활을 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관심이 없느냐? 나는 아들만 달랑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이해를 하고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바알 신들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고멜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세속의 임들도 영원히 살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또 다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참 사랑과 참 진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만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사랑, 우선에 의한 사랑에 묶여 사는 것처럼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없죠. 아, 참사랑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속은 거죠.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참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마음이 눌리고 가슴에 뚫린 것이, 가슴이 구멍이 뚫려버리죠. 그래서 사랑의 양식을 먹고 살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비관하게 되고 혹은 방탕에 빠지고 제3의 옵션을 상상하면서 구출구를, 탈출구를 찾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슴에는 기쁨이나 안식이 달아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심적 장애인이 돼요. 고멜도 이스라엘도 사랑 아닌 사랑을 주고받느라고 아주 기진맥진했어요. 거짓 사랑은 나의 힘을 다 빼가버립니다. 거짓 사랑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죠. 고멜을 사랑하는 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멜을 지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봐주고 위해준다고 장담했던 바알이 이런 수법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아주 망치게 해버렸어요. 그런 연인들과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은 지옥의 일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끝내셨습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점이 바알신과 다르죠. 이것들이 참사랑의 목록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의 품목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신부를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뜻을 세우시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세속의 연인들처럼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무책임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갖출 것을 예비하지 않고서 쉽게 그냥 프로포즈하고 또 그냥 쉽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혼만 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낳을 줄은 알아도 자식을 기를 줄은 몰라요. 그런데 준비가 없이 자식 낳고 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잘 길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죠. 준비된 사랑이라도 날마다 그 사랑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물론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가 다 완전히 씻겨진 건 아니에요. 씻겨졌더라도 또 짓고 하니까요.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상 삶 속에서 늘 생각하고 지혜를 얻어야 하겠어요. 그것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아주 마치 처음 만난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과 인격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받아봐야 되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느껴봐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봄으로써 사랑이란 주고받아야 하는 품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이 참 핍절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이기적인 사랑, 뒤틀린 사랑을 받아서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갖기도 하죠. 인간의 사랑에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랑의 절대 모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이 되려면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고 본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하루 뭐 24시간 같이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24시간 중에 퀄리티 타임이 뭐 별로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참 사랑이 체험되지 않죠. 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용납하고 또 화해할 수 있고 서로 기뻐하고 같이 나누면서 인생을 참 같이 참 이상적으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주님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면 다 그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갖겠어요? 주님의 말씀 봐야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뜻을 살펴야 되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알게 되리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가까이 대하고 교제하는 관계의 깊이와 빈도수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높낮이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굉장히 바빠요. 뭐냐 어떤 때는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남편은 우리가 무시하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삶에서 리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리얼하지 않아요. 내 속에 그야말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들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리얼하지 않으니까요. 그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용의가 있잖아요. 만약 그런 희생의 능력이 없다면 사랑의 그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그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과시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응답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축복의 내용은 다들 여호와가 바알의 장기라고 믿었던 그런 기상신의 주특기와 관장된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처음에는 그 범죄의 대명사였는데 풍작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풍요를 대변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다산을 통제하시고 풍년으로 백성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죠. 응답이라는 말 21절에서 3번, 22절에서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농경 축복을 거두어가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연과 새로운 응답 관계를 통해서 추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복을 내리실 것을 힘주어 약속한 거죠.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은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행할 바를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의 표시로 모두 다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다산을 주관하는 걸로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연을 통제한다는 것과 사랑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과 그분이 지니신 사랑의 큰 능력을 알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동행을 원합니다. 뭐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그냥 동거가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 깊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특별한 성결의 시간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작은 일을 충성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에 관심 있으시고 나의 작은 믿음의 몸짓에 박수를 보내세요. 나를 그렇게 출시해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것이 하나의 반딧불처럼 점점 모여서 큰 불빛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겠죠. 날마다 우리가 자신들의 부족과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아들과 함께 부으시는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우리가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예,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같은 태양이지만 그 태양의 아름다움과 그 열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다채로워질 것이고 너의 신앙생활에 훨씬 다른 차원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열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일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더 쏠리게 되면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내가 묶여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묶이면 그만큼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끼라. 그러려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율법이나 제도나 그냥 묶여서 살지 말라. 그리고 나의 성품을 닮으면 너는 자유할 것이다. 내가 의롭고 내가 더 관용을 베풀고 내가 또 모든 것을 좀 풀어놓고 살고 양보하고 그러면 편하다 이거지. 하나님 성품을 닮으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진보가 되겠죠.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알의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바알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알이 내 곁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부어질 수 없어요. 그럼 일단 내가 주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찬 사랑이 내 몸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의 그 짙은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불안을 잠재우고 새 뜻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이 충만히 임해서 행복한 교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